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우리가 오늘부터 12절부터 나오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청결 사건, 다시 무화과 나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단락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항상 그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도 주님께서 여덟 가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네 종류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여덟 가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제가 되어서 여덟 가지 설교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입성하신 뒤에 벌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주님이 어떤 내용을 설교하실지를 주제를 제시하는 또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부터 14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26절까지 쭉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처음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보게 될 15절부터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이 12절과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참 큰 환영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기거하신 게 아니라 다시 베다니로 돌아 나오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는 슬픔의 집, 고난의 집, 고통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나와서 주님께서 주무셨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벌어졌는데 12절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침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시장하셨다 이 표현을 보면 베다니에서 어디에서 머무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도의 집에 있었으면 성도 집에서 아침 식사를 대접을 안 한 거고요. 여관에서 주무셨으면 여관에서 아침밥을 안 준 거고요. 여하튼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아침밥을 안 차린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차려주었는데도 안 드시고 시장하셨던 건지 주님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13절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주님께서 이제 무화과가 있겠거니 하시고서는 그 나무한테 가신 거예요. 근데 13절 뒤에 보시면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무화과가 잎사귀는 무성하게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서 먹을 게 없는 거죠. 주님은 배가 고픈데 나뭇잎을 따먹을 수 없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 실망시켜드린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것도 참 독특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 말은 열매가 없는 게 정상일 때인 겁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가서 보시고 열매 없는 것 때문에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면 주님이 저주하시는 이 사건이 참 독특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참 독특한 마음을 갖죠. 묘한 마음을 갖습니다. 원래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한테 막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영원히 열매를 못 따먹을 거라고 저주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냥 발로 한 대 툭 차고 치우시든지 다르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까지 저주도 그냥 보통 저주가 아니죠. 영원토록 열매를 못 따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좀 과하게 행동하신 게 아닌가, 주님께서 어찌 보면 몰상식하게 행동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그 뒤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또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마가복음 포함해서 모든 주님의 설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제자들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제자들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써놨다고요. 그거는 들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저렇게 진행되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뒤에 나중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를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몰랐을까요? 일단 지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잖아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겠지. 물론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언제 사과가 맺히는지 언제 배가 맺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언제 맺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지 몰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전날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둘러보시면서 아마 무화과 나무도 보셨을 거예요. 아,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구나, 잎사귀가 있구나, 이걸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 다 빼도, 인간적인 지식을 빼더라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다 딱 쳐다보시면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계획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죠. 여기에는 무언가 주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열매가 없네, 젠장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찾아가 보시고 열매가 없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향해서 어찌 보면 과하게 보이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보자면 일부러 이날 아침에 식사 안 하신 거예요. 식사하시고 나오시면 배가 불러 죽겠는데 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처음부터 다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계신 거죠. 아침 일어나셔서 식사 일부러 안 하시고, 배가 고프다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게 만드시고, 옆에 있는 제자들이랑 같이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네 알고 있었으면서 또 찾아가시고, 열매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열매가 있나 이러고 찾아보시고, 없는 걸 보시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리고 또 이것을 일부러 제자들이 듣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금요일쯤이나 다음 주쯤 되면 뒷부분, 샌드위치 뒷부분 가면 다시 더 상세하게 맞물려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에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 엉뚱한 것만 풍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없고 주님이 별로 찾지 않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모습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뭐 이것도 나무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이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현재 모습입니다. 뒤에 가시면 성전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만 들리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주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꾸지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또 그것을 왜 부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만 너무 많은, 잎사귀도 뭐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잎사귀가 또 맺혀져야 그래야 열매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잎사귀를 맺는 목적은 열매인데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있는 그런 양상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떠했나요? 사람들이 찬양을 했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죠. 그래서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찬양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나 또 부활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만 풍성하게 차고 넘치냐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욕심.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찬양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만 놓고 보면 그게 일명 무화과나무와 비슷합니다. 잎사귀만 많은 겁니다. 잎사귀만 많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셨을까? 찬양했다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거나 아름다운 그런 찬양과 환영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종류의 찬양과 환영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만 다 풍성하게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구하면 열매가 있을 텐데,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니까 이건 참 주님께서 너무하신 것이지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으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로 가시면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설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재림을 하시느냐,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둑이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옵니까? 미리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죠. 알지 못한 때에 온다고. 또 주인이 먼 나라 갔다 돌아오는데 언제 오느냐? 벌건 대낮에 오는 게 아니라 새벽에 올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종들이 한번 불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놨던 주인이 돌아오실 때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 시간에 돌아오시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 맞을 텐데 왜 근무 시간도 아닌 새벽에, 밤에, 아침에 아니면 휴일에 이런 때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가 아니니까, 준비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우리 근무 시간에 그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니까 항상 깨어있어서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려고 하실 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도 내가 준비되었거나 주님 이때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점을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평가하실 것이고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고 풍성하게 있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잎사귀 자체가 완전히 무익한 건 아닙니다. 잎사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있어야 하는 건 열매잖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 죄를 용서하는 소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풍성히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필요했던 도구였던 장사치들의 목소리만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무화과나무 같은 것은 아닌가? 열심을 내고 있고 열심히 특심이고 이것저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겠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는, 교회는 역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그리고 성령 충만이, 말씀이, 기도와 예배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모습이,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자꾸 많으면 옳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들 하는데 대체로는 순서가 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예슬이가 제일 오래 살지 않을까, 기회가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3, 40년 정도는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조금씩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60이 되고 70이 돼도 설마 내가 내일 모레 죽겠어? 그러고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다가 그냥 한 10년이나 20년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런데 설령 20년 뒤에 주님을 만나건 50년 뒤에 주님을 만나건 언제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언제 주님을 만나건 간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지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정산하시면 그럼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네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러시면 나는 어떤 모습을 내어놓게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 오늘은 평가하실 때가 아니고 그냥 내가 여전히 살아도 되는 때입니다. 평가는 20년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건 내일이건 주님 앞에 선다는 모습으로 늘 겸손하게 늘 열심을 다하고 늘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을 기뻐하고 또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늘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늘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고 인정하는 칭찬듣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영원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